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44편 8절까지를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에 이루어 오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9절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는 어느덧 감사의 찬송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도 그들의 자랑도 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이제는 어떠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도대체 왜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욕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요, 전략을 짜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살펴야 하는 것은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모른 채 나가면 우리는 큰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서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에 빠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모른 채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투에, 그 작은 전투에 나아가서 그들은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연이어 찾아온 환난 앞에 정신이 없어요. 과거에 찬양했던 하나님이 아닌 현실에서 마주하게 된 하나님은요, 너무나 잔혹해 보이는 하나님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다라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를,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 줄 잘 알고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절들을 보면요, 계속 이렇게 주어를 사용하죠. 주께서 우리를,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4절까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 찾아오냐,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잡아먹힐 양이라는 것은요,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당시 양털을 얻기 위해 키우는 양은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나 양 중에서 상처가 많고요, 흠이 있는 양은 식용으로 헐값에 판매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팔아도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헐값으로 파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가져가려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신세에 빠져있는 그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치 헐값에 판 양과 같이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은 비참한 신세로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뭐가 자랑이었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자 그들은 늘 이방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당했던 그 어려움을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더 힘든 이유는 여러분 뭐냐면, 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원인을 알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알면 저희가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 회개의 자리를 나갈 텐데,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럴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환난 속에 이스라엘의 반응이라는 거죠.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임하였으나 라는 고백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환난을 인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이거를 핑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전히 우리는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자신의 고난을 알지 못했던 욥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마음을 다해 지켰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주님께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환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아뢰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헛된 이방신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은 아시잖아요. 그 누구도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왔는지를 그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모든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에게 찾아온 환란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왜 이런 환란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죠? 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의미죠. 그냥 이 고난은 고통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시작될 것을 이제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이 고난의 메시지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깨달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앞에, 특별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운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고난받기를 위해 또한 선택받은 백성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약함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이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역시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했다라는 거죠. 치욕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다고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박해와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십자가에서 그것은 역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고 패한 것 같으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속에 패한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세상 속에 끌려가는 것 같으나 이 상황 앞에 무기력한 것 같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간신히 힘이 없는데도 버텨나가는 수준이 아니라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기 넣을 수 있는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 앞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침묵이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23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은 이 상황 속에 무엇이죠? 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깨십시오. 주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고난과 압제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느껴지지 않지만 저는 알아요. 오늘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저는 알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요. 그것을 믿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깨셔서 일어나시기를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이해하지 않은 이 고난 앞에서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먼저 이 고난의 이유를 묻죠. 설명해 달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기보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오늘 내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6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이 깨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시편 44편 후반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 그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이 회복이 없고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오늘도 또 다른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요. 고난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십시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아침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헤세드의 사랑,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 그것을 핑계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